네, 안녕하세요. 이제 세 번째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할 주제는요, 윈도우 성능 모니터링한 SQL 서버의 성능 분석이고요. 저희 윈도우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윈도우 성능 카운터라고 불리는 툴을 이용해서 SQL 서버의 성능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어떤 성능 데이터를 수집해야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SQL 서버 MVP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제 SQL 태그라는 스터디 그룹과 SQLer라는 커뮤니티에서 예, 어떤 기술 블로그라든가 이런 내용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고요. 제 개인 메일로 뭐 문의 사항 같은 걸 알려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 마지막에 이제 제가 만든 모니터링 툴이 있어요. 예, 이제 공짜로 오픈해 놓은 상태인데 관심 있으면 보시고 좀더 사용을 해보고 싶다 이러면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좋은 가격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구성은 간단해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베이스라인이 뭔지 알아보고 성능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방법, 그러니까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SQL 서버 프로파일러 저희가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성능 데이터를 교차해서 보는 법, 그리고 우리가 수집해야 되는 주요 성능 카운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성능 데이터가 왜 필요하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우선 성능 베이스라인 데이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알아봐야 됩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항상 운영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의 CPU는 평균 어느 정도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와 같은 성능 데이터를 수집해서 어떤 파일이나 DB화 시켜놓는 게 베이스라인 데이터고요. 이렇게 베이스라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이유가 평상시 상태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후 비교를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네. 여기 그림에 보면 자동차 계기판 그림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차를 많이 좋아해서 예제를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운전할 때 처음 시동을 켰을 때 평소 아이들링이라 그러죠. RPM이 어느 정도인지 대부분 알고 계시죠? 보통 한 800에서 1000 사이입니다. 겨울 되면 조금 올라가고요. 그런데 시동을 켜자마자 RPM이 2000이다. 이상하죠? 근데 원래 2000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베이스라인 데이터가 없으면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능 베이스라인 데이터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스템 운영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현재 우리 시스템 사용률이 50%인데 현재 접속자가 얼마 더 늘었을 때 시스템을 증설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상태를 가지고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동안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추세가 필요합니다. 즉, 우리가 연평균 사용량이 얼마고 월평균, 일평균으로 나누어서 앞으로 예상되는 접속률을 비교했을 때 얼마 더 증설해야 될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런 성능 데이터 라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계속 제가 이제 발표할 때마다 강조를 하겠지만 성능 베이스라인은 시스템마다 다릅니다. 즉, 비즈니스에 따라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반적인 OLTP에 발생하는 어떤 그런 요구사항과 DW 쪽에서 발생하는 요구사항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면 성능 데이터의 기준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성능 데이터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굉장한 문제가 있고요. 오늘 들으신 내용을 가지고 각자 비즈니스에 맞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그림에도 똑같이 자동차 계기판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때 디젤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 계시죠? 아마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휘발유 차를 운전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둘 계기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제가 맞추시면 선물 하나 드릴게요. 네.
RPM 레드 종이 최고 RPM이 7000RPM 이상인 것과 그건 가솔린이고요.
네.
그다음에 L은 6000인가 5000RPM.
네, 맞습니다. 여기 지금 왼쪽이 디젤이고 오른쪽이 휘발유인데요. 보면 왼쪽이 RPM, 이 계기판에서 왼쪽이 RPM입니다. 디젤 같은 경우는 6000이 레드 존의 마지막이고요. 가솔린 같은 경우는 9000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차를 운행하지만 성능, 그러니까 그 시스템에 따라 다른 거죠. 그래서 똑같은 5000rpm이라고 했을 때 한쪽에서는 문제가 되고 한쪽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처럼 그 시스템에 따라 어떤 성능의 임계치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운영하는 시스템의 특성을 알고 그에 맞는 임계치를 적절히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선물을 좀 이따 마치고 드릴게요. 따라서 DBA는 운영되는 시스템의 성격에 따라 모니터링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베이스라인 데이터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또한 성능 문제는 한 가지 이슈보다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데이터를 또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꾸준히 수집해서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두 개의 그림이 있는데요. CPU 사용률입니다, 둘 다. 근데 최근으로 봤을 때는 하나는 CPU 사용률이 60%고요. 하나는 50%에 가깝습니다. 문제일까요? 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까? CPU는 100%까지 써야지 효율적인 거죠. 그래, 100%까지 쓰라고 100까지 있는 거잖아요, 임계치가. 그런데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CPU가 거의 발악을 기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보면 10% 미만도 안될것 같네요. 그러다가 특정 시점에서 갑자기 50% 이상 올라가고 있죠. 전체 CPU 임계치라고 저희가 보는 80% 미만으로 보면 정상입니다. 하지만 우리 비즈니스는 평균 10%가 정상인데 50%가 됐다. 이거는 악성 쿼리가 돌고 있거나 또는 요청량이 갑자기 늘었거나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임계치라고 보통 흔히 말하는 이런 것을 대입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베이스라인을 알고 그에 맞는 임계치를 적절히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계속 40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기본 성능 카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성능을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윈도우 성능 카운터가 제공하는 기능이 매우 막강합니다. 우선 윈도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구입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CPU 메모리 디스크와 같은 기본적인 성능 외에 저희가 어떤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마다 애드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카운터는 계속적으로 추가가 됩니다. 즉, 윈도우만 설치했을 때는 SQL 서버라는 카운터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SQL 서버를 설치하게 되면 SQL 서버에 해당하는 카운터, SSIS를 설치했다. 그럼 IS에 대한 카운터, AS, RS, 각각의 카운터가 추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애드인으로 저희가 직접 추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계속 데이터가 움직이는 것을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수집되는 데이터를 파일이나 DB로 저장해서 히스토리를 관리할 수 있고요. 프로파일러도 연동이 되기 때문에 프로파일러에서 수집한 시간과 성능 데이터를 수집한 시간을 교차해서 분석을 하기가 매우 용이합니다. 또한 윈도우 8에서는 기본적으로 29,000개 이상의 표준 카운터를 제공하고 있어요. 어떠한 애드인을 추가하지 않아도. 즉, 우리는 윈도우 설치만으로도 29,000개의 성능을 수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29,000개를 다 수집하게 되면 성능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버헤드가 발생하니까 이 부분은 뒤에 가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좀 시작하기 앞서서 좀 지루한 내용인데요. 성능 카운터에 대한 구조입니다. 기본적으로 카테고리라는 가장 큰 상위 주제가 있고요. 여기에는 우리가 흔히 CPU가 보고 싶다, 디스크가 보고 싶다, 뭐 SQL 서버다, 라는 어떤 보고 싶은 주제 항목이고요. 그 밑에 인스턴스가 위치하게 됩니다. 인스턴스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뭐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라는 게 각각의 인스턴스 개념이고요. 실제 성능 데이터는 카운터라는 곳에서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 카테고리 밑에 인스턴스가 있고요. 그 밑에 여러 개의 카운터가 수집되는 것을 볼수 있는데 병렬로 처리되기 때문에 시스템에 오버헤드가 발생을 합니다. 즉, 카운터를 한 개일 때와 10개, 100개, 1000개일 때는 성능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적절한 카운터를 수집을 해서 성능에 대한 문제가 없이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고요. 또한 여러 가지 C 함수나 뭐 C샵에서 제공한 API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간단한 프로그램으로도 성능 데이터를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기본적인 프로그램 지식이 있다면 금방 만들 수 있고요. 저도 이 API를 이용해서 성능 모니터링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게 사용법인데요. 잘 아시죠? 그냥 한번 훑어보는 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실행에서 퍼포먼을 하게 되면 성능 모니터 툴이 실행됩니다. 여기서 성능 모니터를 클릭하게 되면 이와 같이 상단에는 각종 메뉴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에는 현재 추세 그래프죠. 그리고 하단에는 항목이 나타나게 됩니다. 퍼포먼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UI가 제공되는데요. 뭐 선형과 막대형, 보고서 이렇게 항목이 있습니다. 선형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흔히 추세를 볼때 많이 사용을 하고요. 막대 같은 경우는 비교할 때, 그리고 보고서는 여러 개 항목을 많이 볼때 사용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형에서 만약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넣게 되면 그래프가 겹치거나 서로 비율이 다를 경우에는 좀 쉽게 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저는 주로 보고서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보는 것보다는 히스토리를 저장해서 사후 분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지금 바로 DB에 접속해서 보고 있을 때는 이미 문제가 발생한 시점이기 때문에 CPU가 높다, 디스크 사용률이 높다라는 건알수 있지만, 언제부터 높아졌는지, 원래 성능이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즉, 내가 아픈 다음에 의사한테 가서, 나 이게 아파요, 라고 했을 때 의사가 과거 병력을 물어보잖아요. 그와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카운터를 추가하는 방법은 상단에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카운터 추가 항목이 나타나고요. 이 부분에서 그림에서 따지면 잡 오브젝트 디테일이 카테고리가 되고요. 그 안에 디스크 리드 타임, 디스크 타임 같은 부분이 인스턴스가 됩니다. 그리고, 인스턴스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카테고리가 되고요. 그 안에 이제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인스턴스가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각각의 성능 데이터가 수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추가를 한 다음에 오른쪽 편에 이렇게 추가가 되면 수집이 되는, 확인을 누른 다음에 수집이 되는 거고요. 제가 처음에 이전에 말씀드렸을 때 카운터를 여러 개 수집하게 되면 그래프가 서로 겹치기 때문에 매우 보기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배치 리퀘스트 같은 경우는 숫자가 굉장히 높아요. 뭐, 물론 요청이 작으면 작겠지만 어디까지 올라갈 수 모릅니다. 하지만 버퍼 캐시 같은 경우는 맥스가 100%죠. 그럼 100과 예를 들어 배치가 만이다. 서로 비율이 다르면 항상 그래프 하나는 꼭대기에 걸쳐져 있고 하나는 바닥에 깔려서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대를 보장하기 위해서 선택학 카운터 배율 조절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자동으로 맞춰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만큼 깔끔하진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수동으로 배율을 조절해서 좀볼 필요가 있고요.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고 선택한 카운터 배율 조정하면 자동으로 맞춰주고 특정 카운터를 오른쪽 클릭해서 배율을 선택하면 각각의 배율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율이 보이죠? 또는 선 색깔, 넓이 이런 것도 다 지정을 할수 있습니다. 쉽죠? 네. 그래서 카운터 정보를 표시할 경우 이제 하이라이트를 하게 되면 우리가 내가 특정 카운터만 좀더 상세히 보고 싶어, 눈에 잘 띄게 보고 싶어 하면 하이라이트를 클릭하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서버가 한 대가 아니라 사실은 여러 대를 운영을 하잖아요. 그럼 이 카운터를 저장해서 다른 데서는 불러서 쓰면 되잖아요. 계속해서 설정을 하게 되면 굉장히 피곤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설정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면 뭐 HTML이나 XML 파일로 내보내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 불러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사용법은 이렇고요. 이제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성능 데이터 수집은 수집기 집합에서 등록을 해야 되고요. 뭐 TXT나 BLG 등의 파일로 저장이 가능하고, 그리고 ODBC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도 저장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성능 퍼포먼스를 실행하고 사용자 정의에서 새로 만들기, 그다음에 데이터 수집기 집합을 클릭하고 이름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성능 카운터를 수집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체크하고 이제 카운터를 추가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추가 버튼이 있죠. 그리고 샘플 간격이 중요한데요. 제가 아까 성능 카운터의 개수를 많이 하는 것도 시스템에 오버헤드가 발생한다고 했지만 성능 데이터 수집 주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되게 디테일하게 보고 싶어 해서 1초 간격을 했다. 그럼 1초마다 예를 들어 1000개 우리 카운트를 하겠다 하면 1초마다 1000개를 실행하는 거죠. 사실상 데이터를 읽기 위해서 어떤 API가 실행되고 그에 대한 자원이 할당되고 실제 데이터를 읽고 저장하는데 1초가 넘을 수도 있어요. 많이 하게 됐을 때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값은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여러 자료를 찾아봤는데 어떤 것은 최소 3초까지는 괜찮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어떤 상용 툴 같은 경우는 1분짜리도 있고요. 근데 윈도우에서는 기본적으로 15초를 제공하고 있고요. 저도 15초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1분 같은 경우는 그 사이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너무 텀이 길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뭐 3초 했을 때 물론 조금 더 정확하게 잡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스파이크 저희가 CPU가 항상 이렇게 꾸준하게 라인을 그린 게 아니라 스파이크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잠깐 올라갔다 내려가면 정상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15초 이상 열릴 CPU가 오래되고 있다. 굉장히 문제죠. 그래서 저는 15초 기준으로 많이 보고 있고요. 윈도우에서도 15초를 기준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길게, 짧게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파일로 보관할 때는 데이터 수집 경로를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데이터를, 디렉토리를 선택해도 되고요. 뭐 사용자가 변경을 해도 되고요. 그리고 수집기에서 사용할 계정을 선택하면 이제 수집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수집기 작업이 추가가 완료되면 이제 우리가 수집 형태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게 되면 속성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카운터를 다시 또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로그 형식, 쉼표나 탭, 이진으로 할수 있고 제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도 저장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렸지만 이제 샘플 주기를 다시 한번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능 데이터를 수집했을 때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관리하기 위한 어떤 전략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파일 이름 같은 경우 이제 지정할 때 굉장히 편합니다. 여기 파일 이름 형식에 클릭을 하게 되면 옆에 사용할 수 있는 형식이 나타납니다.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추가가 되고 밑에 바로 우리가 생성했던 모양이 나타납니다. 이때 여기 원이라 부르나요? 네. 이 구분자를 이용해서 각각의 그 이름을 구분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뭐 연, 그다음에 구분자 넣고 월, 일, 그다음 시간, 분. 이렇게 하면 해당 시간으로 데이터 파일이 생성이 되고 저장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파일을 관리할 때 각각의 폴더별로 기본적으로 생성이 되면 굉장히 힘들어요. 예를 들어 하루에 하나씩 폴더가 생성이 된다든가 또는 분, 뭐 시간별로 되면. 그래서 하나의 폴더 안에 그냥 파일만 생성하고 싶어. 이럴 때는 하위 디렉토리를 정보를 모두 삭제하면 하나의 폴더 안에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물론 앞에서 지정한 이름으로 생성이 되겠죠. 그리고 일정을 등록해야 됩니다. 실행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실행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시스템이 껐다 켜질 수도 있고 특정한 시간에만 수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배치 작업이 우리는 새벽마다 있다. 이때는 수집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는 이 시간만 하고 싶어 할때 일정을 등록할 수 있고요. 일정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뭐 요일별로, 시간별로, 그리고 언제 멈출지에 대한 것도 세세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10초 후에 중지대, 1분 뒤에 중지대 하고 싶어, 또는 기간, 또는 파일이 어느 정도 맥스 사이즈가 됐을 때 나는 중지하고 싶어 라고 설정을 할수 있고요. 이렇게 해야만 저희가 향후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일 크기가 너무 커졌다. 디스크 공간을 잠식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굉장히 바쁜 시간에 성능 모니터에 의해서 더 바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중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성능 데이터 수집에 관한 설정이 끝나면 이제 재생 버튼으로 성능을 수집을 합니다. 그러면 오른쪽과 같이 파일이 생성되고요. 네, 현재는 제가 이진 파일로 저장했기 때문에 BLG라는 확장으로 생성이 됐고요. 성능 데이터가 잘 수집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쉽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성능 관련해서는 그렇게 하지만 굉장히 쉬워서 특별히 강조할 게 없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앞부분에서 그래프를 많이 추가하며 식별하기가 힘들다고 했는데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성능 수집이 되고 있을 때는 리포트에서 기본적으로 보고서를 제공해 줍니다. 네, 성능 모니터에서 여기 리포트 보이죠? 네, 클릭하게 되면 수집 상태에서는 안 보여줍니다. 그냥 수집을 하고 있다라고 나타내고요. 수집을 중지했을 경우에만 현재 데이터가 수집된 내용을 가지고 보고서를 볼수 있게 나타냅니다. 네, 지금 굉장히 어지럽게 돼 있죠? 몇개 추가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고서를 많이 보고 있고요. 프로파일러와 교차 분석하는 방법은 우선 프로파일러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프로파일러 많이 수집하시죠? 안 하세요? 네, 이게 저희가 컨설팅을 가거나 이런 상담을 해보면 프로파일러를 되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이 많아요. 프로파일러 띄우면 시스템이 죽는다. 프로파일러 띄우는 거는 거의 뭐 미친 짓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프로파일러는 여러분들이 설정하지 않아도 계속 돌고 있습니다. 백그라운드에서 디폴트 트레이스가. 따라서 프로파일러를 설정하는 거는 이 UI를 여러분들이 띄워서 보기 때문에 위험한 거고요. 대부분 바쁜 시스템에서는 백그라운드로 다 트레이스를 수집을 하죠. 네, 그렇게 해서 볼수 있습니다. 저장된 파일을 자, 프로파일러에서 가져오게 합니다. 이제 저장된 트레이스를 열겠죠. 성능 가져오기에서 그 우리가 수집했던 성능 카운터 파일을 클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집했던 카운터 목록이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어느 것을 비교해 볼 거냐? 예, 저 같은 경우는 뭐 프로세스와 뭐 배치를 보겠다라고 클릭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프로파일러 데이터와 성능 데이터를 합쳐서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는 예를 들어 갑자기 이 시점부터 오르기 시작했네. 클릭을 되면 해당 그 트레이스 시간에 맞춰서 커서가 이동하게 됩니다. 즉, 어떤 성능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 실행된 쿼리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는 파일에 저장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이제 DB에 저장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DB보다는 파일에 저장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 이유는 현재도 SQL 서버가 바쁜데 괜히 DB에 저장하게 되면 더 바빠지잖아요. 특히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DB 관리자나 또는 DB 관련해서 업무를 하시는 분인데 이것 때문에 DB에 따로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문제를 찾기 위해서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킨 꼴이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파이드에 쓰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다만 시스템이 우리는 여러 대에서 중앙으로 수집하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는 리파지토리 서버를 하나 만들고 그쪽으로 데이터를 전송해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선 시스템 DSN을 추가하고요. SQL 서버를 선택하게 됩니다. 네, 쉬우니까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ODBC 원본 당연히 생성해야 되겠죠. 주소를 하고 네트워크 아이디 인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저희가 기본적으로 마스터인데 우리가 특정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이름만 자동으로 뜹니다. 접속을 하게 되면 그 이름을 선택하면 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고요. 굉장히 많은 테이블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능 데이터를 또 추가하게 되고 또는 기존에 만들었던 거에서 그 저장 방식만 변경하면 되겠죠. 네, 여기에서 로그 형식을 SQL로 변경하면 데이터 원본 이름이 뜹니다. 이게 저장을 하게 되면 다시 시작을 하면 수집이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세 개의 테이블이 생성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카운터 데이터의 이제 GUID나 뭐 카운터 아이디 그리고 시작된 시간, 실제 성능값이 전용됩니다. 가장 메인이 되는 테이블이죠. 실제로 데이터를 볼 때는 세 개 테이블을 조인해서 봐야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카운터 디테일과 카운터 데이터를 해서 카운터 아이디를 조인하고 GUID를 조인해서 이제 머신 네임을 주게 되면 해당 서버만 볼수 있고요. 뭐 오브젝트 네임이라든가 카운터 네임, 인스턴스 네임을 가지고 우리가 필터를 해서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데이터가 나타나는데요. 여기에서 또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면 이 데이터를 그대로 신뢰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전후 비교를 해서 값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기본 베이스 데이터가 0으로 기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전후 값을 나누고 이러한 계산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사용하게 되면 실제 데이터가 맞는 것도 있지만 안 맞는 것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에 대한 내용은 뭐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많이 있습니다. 즉, 데이터를 수집하고도 다시 보기 위해서는 약간의 가공이 필요한 내용이고요.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다양한 툴을 이용해서 분석을 할수 있습니다. 저도 제가 이 슬라이드를 만들면서 테스트했던 거를 엑셀의 피버 차트를 이용해서 분석을 했고요. 네, 피버 차트에서 보면 지금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뭐 인스턴스 네임과 카운터 네임을 하고 합계해서 동시에 프로세스와 버퍼 캐시 이런 거를 볼수 있도록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난번 세미나 때 SSRS를 진행했었는데, 그때도 제가 성능 데이터를 수집해서 리포트 만드는 걸 했었습니다. 그래서 RS로도 이런 식으로 리포팅 서비스를 만들어서 웹 서비스로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돈 하나 안 들이고 다할수 있죠. SQL 서버 다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뭐 기타 전문 모니터링 툴을 사용하는 법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성능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내에서도 많이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찾아봤을 때 거의 없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SQL 서버는 다한 번씩 사용해 보셨죠? SQL 서버 다 아시죠? 네. SQL 서버에서도 기본적으로 모니터링을 수집하고 보고서를 볼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SQL 서버 데이터 컬렉션이라는 건데요. SQL 서버에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구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 정의에 따라 어떤 보고서를 만들 수도 있고요. 데이터는 당연히 DB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보존 기간이라든가 어떤 컬렉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설정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API를 통해서 뭐 튜닝을 한다거나 또는 뭐 확장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프로그래밍을 좀 하셔야 되고요. 저도 아직 프로그래밍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보고서를 제공을 합니다. 즉, 앞에서 제가 이제 엑셀이나 뭐 SSRS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시각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보고서를 제공을 합니다. 그것도 생각보다 강력해요. 아마 좀 이따 예제가 나올 텐데 보시면, 오, 이런 것도 나와? 할 정도로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기본적으로 세 개의 보고서가 제공이 되고요. 디스크와 쿼리, 그 다음에 서버 작업에 대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디스크에서는 기본적으로 드라이브별 디스크 사용량, 그 다음에 뭐 로그 파일이 증가했다, 그리고 뭐 현재 데이터베이스의 크기, 계속 증가하면 증가치 추세도 나오겠죠. 그리고 인덱스가 현재 얼마만큼 확산되어 있는가, 또는 할당되지 않는 공간은 얼마인가, 이러한 우리가 실제로 DMV를 통해서 쿼리를 질의한 다음에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자동으로 수집이 됩니다. 그리고 쿼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튜닝할 때 많이 쓰죠. 상위 CPU를 많이 쓰는 쿼리가 어떤 거냐? 또는 뭐 논리적 읽기 쓰기 얼마나 되냐? 쿼리 계획과 실행 계획이라고 그러죠. 그건 어떻게 돌아가느냐? 다 수집이 됩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CPU별 상위 쿼리를 제공합니다. 그래프로도 보여주고요. 숫자로도 보여주고요. 그리고 물리적인 읽기 쓰기. 그다음에 상세 쿼리 내용, 실제 쿼리를 실행했던 내용을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쿼리 실행 계획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랜이 바뀌었을 때 전후 비교해서 성능에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것도 추측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서버 대한 내용으로는요. 기본적으로 CPU 메모리 네트워크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SQL 서버의 어떤 대기가 걸렸는지, 뭐 컴파일, 리컴파일, 세션, 캐시 적중률, 뭐 TempDB 등 우리가 흔히 모니터하는 모든 내용을 기본적으로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별론가요? 아, 다들 반응이 그냥. 네. 아, 저는 이걸 보면서, 아, 굳이 우리가 모니터링 툴을 꼭 구매를 했어야 되나? 라는 고민도 살짝 했었고요. 물론, 뭐, 상용과 비상용의 차이는 약간 있겠지만, 그만큼 강력하다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키텍처인데요. 재미없잖아요. 중요한 거는 에이전트 서비스와 SSIS를 이용해서 수집을 하기 때문에 에이전트 서비스가 필수적으로 실행이 되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컬렉션을 구성하는 방법인데요. 이제 우리가 제가 자랑을 했으면 어떻게 구성하는지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네. 캐시 탐색기에서 보면 관리 밑에 데이터 컬렉션이 있습니다. 데이터 컬렉션을 시작하게 되면 이제 막 친절하게 마법사가 시작이 되죠. 그럼 저기서 다음을 누르고 처음에는 웨어하우스 만들기 또는 업그레이드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어디에 넣을 건지라고 지정을 하게 되죠. 저는 이제 이전에 테스트했던 DB에 그대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넣고 이제 권한을 지정을 해요. 권한이 없으면 기록을 못 하겠죠. 그다음에 적절한 권한을 주고 웨어하우스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 웨어하우스는 실제로 데이터가 저장될 곳이고요. 컬렉션 구성을 완성하고 나면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수집되는 그 정보가 나타납니다. 이 컬렉션 집합을 나타났으면 바로 수집이 되냐? 수집이 안 되고요. 다시 웨어하우스 구성을 들어가셔야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고 이제 데이터 컬렉션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스턴스를 구성하는데 다시 한번 DB를 선택하게 되고 캐시 디렉토리는 어디로 할 거냐? 그러니까 성능 데이터를 바로 DB에 하기도 하지만 저희가 이제 특정 시간마다 기록한다든가 또는 뭐 캐시를 사용해서 비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캐시 위치를 지정하게 되고요. 빈 값은 어떻게 되면 기본적인 폴더를 사용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경로를 한번 어떤 파일이 생성되는지 경로를 지정해 봤고요. 네. 이게 실제로 생성되고 난 다음에 테이블입니다. 굉장히 많이 생성됐죠. 코, 점, 뭐뭐부터 시작해서 뭐 스냅샷. 왜냐하면 성능 데이터는 라이브 데이터 우리가 읽을 때 바로 읽어서 생성한 게 아니고요. 그때그때 스냅샷을 생성하고 그 데이터를 가져다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냅샷 테이블이 많이 생성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컬렉션이란 이름으로 컬렉트 업로드라고 해서 실제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DB로 업로드하고 이런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간을 조절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캐시 파일에는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이 다양한 캐시 파일이 생성이 되고요. 네. 이 크기가 그리 크진 않아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뭐 무한대로 증가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쓰고 지우고 하기 때문에 각각 파일당 키로바이트 이내 네, 저는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했고요. 물론 제 로컬 노트북에서 테스트한 거기 때문에 양이 작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뭐 기본적으로 큰 사이즈는 아니었다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그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보고서입니다. 예쁘지 않아요? 네. 보면 이제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보고서에서 그냥 보고서 보기 하면 표준 보고서를 보면, 자, 여기는 서버 작업 기록을 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00초와 15초, 15초 단위로 수집을 하는 내용인데요. 각 수집된 시간을 포인트로 현재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CPU 사용량, 네, SQL 서버와 시스템, SQL 서버가 굉장히 높게 나오죠. 제가 while문으로 일부러 CPU를 많이 띄워봤습니다. 시스템 커널이죠. 네,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피지컬 메모리 사용량 나오고요. 그다음에 디스크 IO, 친절하게 네트워크 사용량까지 다 나옵니다. 우리 흔히 많이 보는 거죠. 그리고 대기 작업. 뭐, 대기가 걸렸는지에 대한 것도 상세하게 종류별로 다 나오고요. 이 외에도 밑에 더 많은 차트가 있는데, 이제 스샷 상 이것만 떴고요. 쿼리 통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제가 특별하게 쿼리를 실행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안 보이는데, 여기 CPU별 상위 쿼리, 즉 CPU를 많이 사용했던 쿼리가 나오고, 밑에 실행했던 쿼리문, 보이시나요? 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CPU는 얼마나 사용을 했는지, 그리고 물리적 읽기, 논리적 읽기. 즉, 우리가 튜닝하기 위해서 또는 성능 문제를 분석하기 위한 모든 데이터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저희가 모니터링을 할수 있고요. 윈도우 성능 모니터 이외에 SQL 서버에서도 이런 강력한 거를 제공한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제부터 그 시스템 주요 성능 카운터를 이제 알아볼 건데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여기서 발표하는 임계치가 절대적인 값은 아닙니다. 저도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하고 주위의 조언과 제가 사용했던 값을 기준으로 했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베이스라인 데이터는 즉 임계치 또한 여러분들 시스템에 맞추어서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평균 CPU 사용률이 10%야. 그럼 임계치는 최소 15%에서 20% 정도만 해야지 80% 해놨을 때는 실제 문제가 생겨도 시스템 자원상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로직상 현재 실행되고 있는 비즈니스에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임계치는 자기 시스템에 맞게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굉장히 기본적인 제네럴한 임계치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CPU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CPU 메모리 네트워크 디스크는 다 하죠. 프로세스 타임, 즉 CPU가 지금 실행되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사용률인데요. 임계치는 보통 80%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맞죠? 100%일 때는 더 이상 요청이 있을 때는 대기하게 되죠. 하지만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스템에 봤을 때는 이 80%가 적당한지 60%가 적당한지는 각자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큐랭스인데요. 프레스 큐랭스가 무조건 있다고, 물론 있으면 좋진 않은 거죠. 왜냐면 대기가 발생을 하는 거니까. 하지만 이 임계치는 그 자료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코어의 곱하기 2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4코어다 이러면 큐랭스가 8 정도까지는 허용한다. 왜? 앞에 작업이 끝나면 바로 다음 작업이 실행될 수 있으니까. 근데 어떤 자료는 뭐 프로세스당 4개 뭐 이런 데도 돼 있는 게 있고요. 또는 그냥 무조건 2보다 큰 경우라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CPU 같은 경우는 이제 퀀텀 프로세스에서 밀리세컨드로 쪼개가면서 서로 일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코어 수 곱하기 2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컨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6000 미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메모리입니다. 어벨러블 바이트죠. 가용 메모리. 즉 실제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 양이 얼마인가. 이건 현재 윈도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SQL 서버나 뭐 특정 어플리케이션이 아니고요. 시스템 전반적으로 지금 살펴보는 건데 우선은 가용 메모리가 있어야 어떤 특정한 요구사항이 왔을 때 내가 할당하고 사용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100메가보다 무조건 커야 된다 라는 것보다는 우리는 주기적으로 카피하는 작업이 있어. 그러면 가용 메모리가 더 커야 되겠죠. 왜? 카피할 때 메모리를 굉장히 많이 잡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많이 보는 게 커밋 바이트입니다. 혹시 커밋 바이트 주로 보시는 분 있어요? 처음 들어보신 분? 네, 아무도 손을 안댈 거라 예상을 했고요. 네. 저는 커밋 바이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요. 이게 뭐냐면 현재 내가 디스크에 기록하고 있는 그 가상 메모리 크기거든요. 근데 이 메모리가 물리 메모리보다 크다. 이러면 당연히 페이징이 되고 있고 메모리 압력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커밋 바이트를 그러니까 물리 대비 거의 한 90%다 이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곧 디스크가 엄청나게 쓰기가 시작하겠구나. 이런 경우 이제 디스크까지 성능을 같이 보면 되겠죠. 실제로 SQL 서버 쪽에서도 사용할 때 커밋 바이트가 굉장히 큰 곳이 있었는데 SQL 서버 자체의 문제보다는 디스크 같은 경우 다 공유해서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 페이지 폴트. 우리가 SQL 서버에서만 버퍼 캐시에서 메모리를 쓰는 게 아니라 OS에서도 메모리 내용을 계속 갖다 쓰죠. 그래서 페이지 폴트가 많다거나 리드 라이트가 많다는 거는 즉 디스크에서 읽고 쓰고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을 많이 보고 있고요. 이 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은 디스크하고 같이 또 연결해서 볼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성능 문제는 하나의 문제로만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른 연관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 문제다라는 것을 추측을 잘 하셔야 빠른 해결이 가능합니다. CPU만 높다고 해서 문제인 것도 아니고요. 디스크를 많이 쓴다고만 해서 문제인 것이 아닙니다.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도 뭐 센트 리시버인데 저는 일부러 임계치를 적지 않았어요. 왜? 여기 계신 분들의 시스템 닉의 용량은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적진 않았고요. 당연히 요청이 많으면 뭐 센트 바이트, 센터 리시브 양이 많겠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 갑자기 네트워크 사용량이 증가했다. 그러면 배치 리퀘스트에서 요구사항이 많아졌거나 또는 누군가가 셀렉했을 때 아웃풋을 내보내는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나 뭐둘중 하나겠죠. 네, 그런 식으로 연관해서 볼수 있고요. 중요한 거는 아웃풋 큐 랭스입니다. 즉 내가 데이터를 내보내려고 하는데 지금 버퍼에 못 담았어요. 그 보내려고 대기하고 있는 게 이제 큐 랭스인데요. 출력 패킷의 큐 길이가 이보다 크면 현재 네트워크 대기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네트워크 증설이라든가 뭐 카드의 어떤 용량을 증설한다든가 라는 거를 고려를 해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배치 리퀘스트는 하나인데 게시판 전체 데이터 다 긁어갔어요. 그러면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겠죠. 본문 내용을. 그럼 큐랭스에 당연히 올라갑니다. 요청을 하는데 그럼 CPU는 올라가냐? 안 올라가고 가만히 있어요. 디스크도 한번 퍼가고 나면 가만히 있죠. 이런 식으로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그때그때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자, 제가 이제 계속 디스크와 연관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서버를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디스크 사용량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왜? 가장 느리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SSD나 어떤 PCI 같은 방식이 나오면서 많이 빨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많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 타임을 저는 가장 많이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타임을 많이 봅니다. 아이들 타임은 내가 현재 놀수 있는 시간을 퍼센트로 나타낸 건데요. 아이들 타임이 제로라는 거는 내가 놀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죠. 그만큼 바쁘다는 얘기죠. 그러면 추가 요청이 와도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뭘 보느냐? 리드라이트, 즉 읽고 쓰기가 얼마나 많은지를 봅니다. 예를 들어 읽기가 많다, 셀렉트가 많다는 얘기고, 라이트가 많다, 그러면 뭐 체크 포인트가 있다거나 백업이 파일을 진행하고 있다든가, 뭐 특정한 파일을 쓰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현재 작업과 현재 리드라이트 비율이 맞는지를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디스크도 이제 큐를 봐야 되는데요. 현재 작업이 계속 디스크에 대기하고 있다. 그러면 디스크 아이들이 대부분 제로이거나 바쁠 때 큐가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도 중요하고요. 현재 디스크 큐도 중요하지만 사실 커런트 같은 경우는 금방금방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요청이 잠깐 몰렸을 때 커런트는 바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평균을 주로 보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로지컬 디스크 쪽에서 보면 프리메가바이트라고 해서 현재 남은 양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꽉 차도 저희가 보통 장애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C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디스크 꽉 차면 부팅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잖아요. SQL이야 그냥 꽉 차면 서버만 죽으면 되지만 윈도우가 안 뜨면 저희가 이제 트러블슈팅할 때 굉장히 난감하죠. 그래서 모니터링 할때 디스크 용량을 꼭 같이 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SQL 서버입니다. 사실 앞에서 했던 거는 꼭 SQL 서버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윈도우에서도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거고요. SQL 서버에서는 이제 제가 그 카운트의 순서대로 일단은 넣었거든요. 그리고 이 내용은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내용이지 꼭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페이지 스플릿, 우리가 인덱스 분할이라고 하죠. 필 팩터가 꽉 찼을 때더 이상 들어갈 수 없으면 페이지 분할을 해야 되죠. 그런데 리프 페이지에서 페이지 분할을 했는데 운이 안 좋게 또꽉 찼어. 그럼 그 위에 상위가 또 분할되고 하다 보면 루트가 분할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죠. 그런 것처럼 페이지 스플릿이 계속 발생을 한다. 이러면 중간에 끼어드는 게 많다거나 또는 뭐꼭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무튼 성능에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러면 페이지 스플릿 발생할 때 어떻게 되느냐? 디스크를 열심히 쓰죠. 그럼 이제 또 디스크를 봅니다. 라이트가 많아. 요청은 하나였는데 왜 이렇게 라이트가 많지? 그러면 또 페이지 스플릿이랑 비교를 해봅니다. 아, 지금 스플릿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면서 페이지 스플릿이 계속 나면 뭐 인덱스의 필 팩터를 조절한다든가. 물론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워크 파일. 네, 우리가 임시 파일이라고 하는데요. 뭐 우리가 여러분 템프DB 많이 쓰시잖아요. 뭐뭐 into sharp temp 이런 식으로 할때 템프DB를 써도 디스크 쓰고요. 해시나 이런 결과를 저장할 때도 워크 파일이나 테이블을 형성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즉 임시 테이블에 이런 걸 많이 쓰게 되면 디스크에 열심히 기록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성능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풀스캔. 우리가 셀프 할때 풀스캔 한다 그러면 안 좋다 그러잖아요. 풀스캔 사용량이 나타납니다. 물론 여기엔 적지 않았지만 뭐 룩업 하는 거 인덱스를 얼마 쓰는지에 대한 것도 수치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배치 리퀘스트 대비 스캔량이 얼마인지, 인덱스 서치량은 얼마인지, 룩업량은 얼마인지에 따라 아 얘가 인덱스를 잘 타고 있구나. 물론 쿼리에서 세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숫자만 보고도 우리는 스캔이 왜 이렇게 높지? 라고 한 다음에 악성 쿼리를 찾기 위해서 쿼리 데이터를 프로파일러 뜨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추측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퍼 캐시. 는 너무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버퍼 캐시라는 거는 메모리에서 내가 데이터를 참조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빠르죠. 응답 바로바로 오니까. 100%는 가장 이상적인 건데, OLTP에서는 얼마가 돼야 정상일까요? 상황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누구는 98%, 누구는 99%라고 하는데, 저는 그 N사, 게임회사에 있으면서 배치를 어마어마한 걸 받아봤는데도, 저희가 버퍼 캐시가 80%가 안 됐어요. 근데 장애가 안 나요. 왜? 디스크가 잘 받쳐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98%, 80% 이상, 뭐97% 된다는 게 있는데, 이것도 그냥 자기 시스템에 문제가 없으면, 무난한 값을 그냥 인계치로 잡으시면 됩니다. 물론, 높을수록 좋은 거죠, 사실은. 그리고 체크포인트. 우리가 메모리에서 이제 데이터를 디스크로 기록을 하죠. 이때도 뭐가 발생하냐? 디스크 라이트가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느려지는 서버가 있어.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패턴이 있는 서버는 찾기가 굉장히 쉬워요. 체크포인트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계속 주기적으로 느려져. 그럼 체크포인트를 봅니다. 그럼 우리 체크포인트 크기가 얼마인지 보고 너무 크다 이러면 더 빨리 떨궈야 되겠죠. 그리고 레이지 라이트도 있고요. 그다음에 로그 바이터, 로그 그로스. 로그 그로스 같은 경우는 LDF 증가죠. LDF가 100메가야. 근데 뭐 대용량 집계를 돌렸다든가 뭐큰 쿼리가 들어왔어. 그럼 LDF를 계속 쓰게 되는데 이제 VLF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파일이 할당되잖아요. 그 순간 디스크는 열심히 라이트를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 잠깐 DB가 멈추죠. 네. 그래서 로그 그로스가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미리 메인터넌스 시간에 로그를 늘려줍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전략이겠죠. 네, DBC 로그 인포 해보시고 LDF 크기 한번 보세요. 제가 가장 많이 본 거는 8만 개인가 있더라고요. 네, 껐다 키면 LDF 그 정확성 체크하느라고 한 2시간 넘게 걸리더라고요. LDF도 굉장히 중요하다, 로그 그로스. 그다음 유저 커넥션인데요. 이 유저 커넥션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우리 개개인의 사용자가 아니라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접속수죠. 보통 게임이나 이런 특정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커넥션 풀을 물고 쓰기 때문에 변하는 게 없지만 웹 같은 경우는 계속 물었다 끊었다 하잖아요. 그래서 커넥션이 우리가 정상적인 게몇 개인지 갑자기 뚝 떨어졌다 이러면 어딘가가 네트워크 단절이 됐다거나 프로그램이 죽었다거나 이런 거죠. 또는 커넥션이 갑자기 증가해도 시스템이 부하가 옵니다. 이런 걸 판단할 수 있고요. 실제 사용량이 많아서 증가하는 거면 자연적인 건데 아무런 이유가 없이 죽었다, 커넥션이 끊겼다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커넥션 같은 경우에도 커넥션에 따른 메모리 할당을 하고 유저 로그인 로그아웃 처리하기 위한 어떤 리소스가 할당되기 때문에 빈번한 로그인 로그아웃도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되드락, 시스템에 되드락이 발생하면 바로 검출되죠. 누적 값이고요. 처음 한번 발생하면 1, 그 다음 또 발생 2, 3, 4 이런 식으로 제시하기 전까지는 누적 값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생성한 데이터베이스, 즉 인스턴스별로 다 수집이 되기 때문에 가까이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락 리퀘스트, 잠금 요청이 많으면 많다, 적다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메모리 쪽에서는 우리가 현재 뭐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인데요. 저는 주로 많이 보는 게 타겟과 토탈입니다. 타겟 같은 경우에는 SQL 서버가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 즉 내가 얼마만큼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고요. 토탈 서버 메모리는 SQL 서버가 현재 사용 중인 메모리, 즉 토탈 서버 메모리가 타겟보다 크게 되면 메모리 압박이 있는 거죠. 또는 토탈 서버 메모리가 타겟에 너무 못 미치게 있어. 그러면 메모리를 제대로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 버퍼에 다 올려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시스템이 늘 때는 메모리를 잘 사용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저는 토탈과 타겟을 많이 보고요. 그리고 이거 위에도 뭐 쿼리가 실행할 때 쿼리에 뭐 부여하는 메모리라든가 이런 게다 수집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넣지는 않았고요. 자료를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다음에 배치 리퀘스트 가장 많이 보는 거죠. 향간에는 뭐1000 이상이면 바쁘다라고 판단하는데 그 데이터가 2005년도 데이터고요. 뭐 요즘에는 만 개, 2만 개는 기본으로도 잘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컴파일, 리컴파일 비율을 보고 판단할 수 있고요. 다만 이때는 배치 리퀘스트 대비 높다, 낮다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즉 하나의 데이터만으로도 숫자를 판단할 수 있지만 앞뒤 비교 또는 다른 카운터와 비교해서 해야 될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IO, 저희가 이제 링크 서버 같은 경우 쓸 때도 데이터를 보내고 받잖아요. 이제 그 리퀘스트 해보면 뭐 싱크 네트워크 IO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뜨면 리퀘스트 서버에서 상대방이 늦거나 내가 늦거나 네트워크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겠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로그인 로그아웃에서 뭐 이런 제가 이제 빈번하게 발생을 하면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것도 체크할 수 있고 로그인 로그아웃이 계속 발생을 하면 커넥션 풀을 잘 사용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트랜지션 같은 경우 우리는 한 쿼리가 얼마나 길게 실행됐는지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 개 트랜지션 중에 가장 긴 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카운트만 봐도 충분히 우리가 문제가 일단 있었다 없었다는 바로 판단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액티브 커서와 테이블 락 에스컬레이션, 즉 락에서 계속 에스컬레이션 발생한다. 그럼 이제 성능의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죠. 이럴 경우 얼마나 많은 빈번하게 발생하느냐, 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빠르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정리된 건 여기까지고요.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그 성능 베이스라인을 수집해야 되는 이유는 앞뒤 상황, 즉 정상적인 상태와 비정상적일 때 비교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성능 정보는 꾸준히 항상 수집을 해야 됩니다. 즉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수집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히스토리를 보관을 저는 가급적이면 오래 보관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이게 비즈니스에 따라 교육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수능 끝나고 트래픽이 많이 올라가요. 이게 특수한 상황이죠. 근데 이거를 짧게 보관해놓으면 예전에 이때는 어떻게 했을까라고 비교할 때 자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추세를 판단하기 힘든 거죠. 그리고 성능 데이터는 필요한 것만 수집을 한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카운터 자체를 많이 수집하게 되면 실제로 CPU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만든 솔루션에서도 제가 수집하는 게 한 106개 정도 되는데 이제 뭐 CPU는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아요. 하지만 시스템에 없는 오버헤드는 발생한다는 거죠. 하지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아까처럼 뭐 29,000 개를 다 하겠다 이러면 병렬로 스레드가 돌면서 CPU가 올라가겠죠. 네. 그리고 인계값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인계값은 아주 제네럴한 인계값이고요. 여러분 시스템에 따라 정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없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공고를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특정 성능 데이터만으로는 굉장히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 즉 쿼리도 수집해서 봐야 되고요. 뭐 플랜이 바뀌었는지도 봐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성능 카운트에서도 SQL 서버에서 보이지 않는 나머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합해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좀 빨리 말을 해서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혹시 뭐 질문 사항 있으면 질문을 잠깐 받을까요? 네,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와치 코리아에서 오신 정명철님 어디 계세요? 네, 그 윈도우 성능 모니터를 이용한 SQL 성능 분석의 분석 세션에서 일반 PC에도 적용되는 부분인지 문의라고 사전 질문을 주셨어요. 이게 이제 SQL 서버가 아니라 그냥 윈도우도 모니터링 할 수 있냐 이 뜻인 거죠. 네, 충분히 답변 되었나요? 네. 또 추가 질문 없으세요? 다들 너무 쉬운 거에서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마치도록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